14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구성으로 구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봉독해 드린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에서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선교 사역에 출발을 하였을 때에 그들은 제일 먼저 안디옥을 떠나서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지나는 가운데 구브로라고 하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두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와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다시 사이프러스 섬을 떠나 배를 타고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버가에서 그리고 다시 더 안쪽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게 된 사실을 우리들은 13장 마지막 절까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사도께서 비스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다시 다섯 번째 도시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전번에 전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부터는 약 90마일 동쪽으로 떨어진 도시인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고니온은 현재에는 그 이름을 코냐라는 도시로 불려지고 있고 코냐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이들이 거의 다 이슬람교 즉 모슬렘을 믿는 모슬렘 교도가 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 바울사도가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연합사역으로 복음에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역을 위해서 즉 복음을 위해서는 두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가 연합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사역을 할 때에 큰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함께라는 말을 누가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이하에 처음 파송을 받는 그때부터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이 말을 이렇게 반복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는 연합을 해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인을 훈련시켜 파송할 때도 둘씩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 함께 일하는 것, 연합하는 것에 가장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 구조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두 눈을 만드신 것이며 양팔을 만드신 것이며 양다리를 만드신 것이며 다시 말하면 함께 같이 연합해서 일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 한 분 되시는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같이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함께 일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조직하시되 아내와 남편으로 둘을 짝을 지어 하나가 되게 하신 사실을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은 물론 혼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들은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인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하여 마음을 모두어 같이 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바울사도는 이것을 강조하여 말하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바울사도의 선교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15장에 가면은 두 사람이 의견 충돌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두 사람이 가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제자를 다리고 두 사람이 갔습니다. 이런 면으로 생각할 때에 교회의 중심은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여기에 중요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두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찾아갔던 곳이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찾아갔습니다. 14장 1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13장에서부터 시작한 바울사도의 선교사역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3장 5절에도 보면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13장 14절에도 보면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14장 1절에도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것은 바로 바울 사도께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관계성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이냐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바울사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바울에게는 가장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당을 찾아간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성을 먼저 이루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출발점을 우리는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인도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필립도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생각하면 복음의 전파는 바로 이 관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메시아를 이 땅 위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을 사람의 몸에서 그것도 사람의 몸 가운데서도 다윗의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실 때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여인의 몸인 어머니 몸에서 나게 하셨고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게 하셨고 인간 가운데 오게 하셨고 우리 중에 태어나게 하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 속에 그냥 사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나사렛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30세가 되기까지 동네 아이들과 노는 것도 같이 놀았고 먹는 것도 같이 먹으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 속에 함께 거하신 사실은 바로 중요한 관계성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으로 생각할 때에 오늘날 복음의 역사는 선교의 사역은 그 선교지에 가서 다른 언어를 통달하고 습관과 문화와 풍습 속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이며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관계성을 찾았다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성을 이루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도할 때에 효과적이지 아니한 점을 봅니다. 저도 많은 경우에 비행기 안에서나 혹은 자동차에서 혹은 비행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는데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그 관계가 지속되지 아니하니까 그 열매가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어떻게 맺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도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중에서 복음을 전할 자를 찾고 내 친구 가운데서 내 이웃 가운데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는 그들이 사는 곳에 직접 찾아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풍속을 배우고 그들의 습관을 배워서 그 속에 들어가는 관계성,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중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그들에게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1절까지만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금방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온 동네를 정복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반대되는 세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복음 전파에 방해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14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즉 한 면으로는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또 반대쪽으로 반사적으로 일어난 운동은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복음의 방해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지만은 그러나 그 반대쪽으로는 반대 세력이 또한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 누가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반대로 불신앙, 믿음이 없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비도덕적인 것에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불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법에 순종해야 하고 양심의 법에 순종을 해야 하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의 규칙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며 오늘 가정에서는 가정의 법에 순종하여 부모를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 아래서는 교회의 원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신한 곳 믿지 않음이란 순종치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무리가 있음과 동시에 반대로 복음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무리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은 유대인 중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내적인 갈등도 순종과 불순종이며 외적인 믿음과 믿지 않는 것에서도 순종과 불순종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울사도는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유대인들이란 무엇이냐?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정죄에 대하여 바울사도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일찍이 그는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땅 위에 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사실을 막기 위하여 마음의 악감을 품게 하였고 사도들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4절에는 그 성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고니온성이 아주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로 무리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실은 이런 고난과 반대와 불순종하는 자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순종의 요소가 우리 주변에 있으며 항상 대항하는 요소가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 우리는 이런 속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희생과 헌신으로 계속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직접적인 복음에 대한 반대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속에 간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을 해치는 불신앙에 거여가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오히려 핍박과 박해보다도 자유로운 천지에서 너무나 많은 세상의 악과 세상의 모든 불의한 일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은 이 미국 땅에서 너무나 많은 자유 속에서도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신앙생활을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한편으로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러나 금박 반대 세력이 일어나서 그들의 믿는 것을 방해하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사이에 이와 같은 대결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하는 일이란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런 것을 참고 견디면서 승리해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믿으려고 하는 그 속에 무엇이 참 신앙인지 오늘 우리들이 잘 분간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금방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두고 다른 도시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사도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는 떠났지만은 그러나 바울사도는 당분간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떠나지 않기로 당분간은 떠나지 않기로 그들은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머물러 오래 있으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성에 복음을 더 증거해야 할 이유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금방 믿었던 자들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 그들을 두고 떠난다고 하는 사실은 마치 아이를 어머니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길에 버려두고 떠나는 어머니와 같다는 비유로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어저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은 어린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가 왔기 때문에 버려두고 떠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난다고 하면은 어저께 믿었던 그 사람들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그 사람들을 양육을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도록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는 이런 환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그들은 바로 갓 믿은 자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제자로 삼아 환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자들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0세가 되기까지 그는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에서 지났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를 받으시고 난 다음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한 달 두 달만 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을 주님은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양육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성령님 보내주실 것을 또한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떠나시면서 마음에 정말 염려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떠나지만은 보혜사의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적어도 주님의 열두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3년 동안 양육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준비를 갖추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양육에 상당한 힘을 기울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다음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바울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 도시로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더 머물러 있기로 결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에게만 홀로 서게 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마 이고니온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난 다음 저 복음은 가짜가 아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이 참 복음인 것을 믿게 된 사실을 또한 우리들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고난과 환난을 버려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표적과 기사로 그들의 복음 증거를 후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면, 우리가 희생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대로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절을 자세히 보면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는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표적과 기사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증거하려고 했던 목표는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가 목표가 아니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전파될 것을 요구하셨던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면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격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한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상고하였습니다. 즉 다시 되풀이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연합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운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의 큰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러나 이와 같은 열매가 있을 때 반드시 불순종하는 반대 역사가, 복음에 방해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나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잘 믿으려고 할 때에 어렵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잘못이라고 생각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들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세속주의와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이 죄악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 얼마나 보람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복음의 대열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전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방해되는 요소가 일어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서서 저들을 대항하고 저항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저들의 손에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 보이시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오히려 이 세속주의로 인하여, 이 죄악의 물결로 인하여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지만은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